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들의 전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땡스기빙 데이를 잘 지내고 또 오늘은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옵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갈급한 심령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의에 대하여서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저희들도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보배요 힘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것을 저희들 분명하게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들의 남은 인생길도 정말 그 천성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또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나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지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냄새가 좀 나죠? 예, 오늘 휴일을 맞이해서 몬테소리에서 이렇게 그 락스로 이렇게 뭐 와서 청소를 한것 같아요. 그 냄새가 올라와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역겨운 냄새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어저께 땡스기빙은 잘 지내셨습니까? 네. 땡스기빙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허탈하신지 표정들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예. 이제 땡스기빙이 어제였고 오늘은 금요 찬양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왕이면 땡스기빙 연휴를 맞춰서 그냥 금요 예배도 그냥 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금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들은 이번 주간은 쉰다고 또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안 하면 편하죠. 어저께 땡스기빙인데도 저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 준비를 하느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예배는 상당히 엄격하게 우리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예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살면서 옛날 어르신들, 옛날 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너무 엄격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볼수 없는 것이 그런 주일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또 세상의 다른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꾸 예배가 뒷전이 되고 우리 위주로 그것을 조종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든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것들이 인간 편의의 위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또 거기에 익숙해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주일 성수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다른 것보다도 이 주일날 많은 것을 타협하고 주의를 뒷전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몇해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성탄절이 이제 몇해 후에 또 주일이 오게 되면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뭐그 정도 하나 정도야 한번 정도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한 가지가 나중에는 큰 여파가 오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동성연애 참 부끄러운 것이고 커밍아웃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하고 용인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그것을 합법화하자. 동성끼리도 결혼을 허용하자, 이런 식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교회도 주일 예배를 뭐 격주로 드린다던가 휴일이 있으면 그냥 안 드린다던가 이런 날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찌되었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겁니다. 뭐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크신다든가 아니면 뭐 달리 집에 있어도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아무리 심심하더라도 다른 것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이제 금요 찬양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평소 때에는 일이 많아서 또는 피곤해서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얼마나 좋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또 일도 없는 날일 텐데도 그런데도 안 나오시는 거 보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어떤 핑계가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올해 안으로 마태복음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오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미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죽으시고 말았다면 예수님은 그저 순교자에 불과할 겁니다.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구원자 된 자격을 가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은 바로 주일날 새벽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시간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새벽에 군사들에 의하여서 잡히십니다. 아주 새벽 미명에 잡히시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오전에 재판정에 넘겨지고 심문을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6시간을 십자가에 있으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금요일은 유월절 절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절기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절기 전에 시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했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하게 되죠. 그렇고 토요일 날은 풀리 온종일 무덤 속에 계시다가 이제 주일날 새벽 미명에 이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총 시간으로 따져보면 사실 36시간 정도, 36시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날수로는 3일째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큰 지진, 여기서 지진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 사건 속에서 두 번째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27장 51절에 나타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요번 주 새벽 기도가 그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한 내용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형체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동해번쩍 서해번쩍도 하시고 또 막힌 공간에 갑자기 벽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무덤에 돌이 굴려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렸는가? 이것은 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증명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참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치유함을 받았던 그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아 중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그 자매들, 남매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아니지만 사도행전으로 가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또 다른 마가라 하는 요한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일곱 귀신 들렸다가 치유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27장 56절에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두 사람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살로메라는 여인도 함께 있었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요한나라는 여인도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가자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에 있지 않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고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까 너희가 가서 거기서 뵐 것이라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몇해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이 잘안 나실 겁니다. 저도 은근히 안 나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할 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대충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주목했던 구절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성경에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주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던 그런 제자들을 모으신 곳도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게 볼수 없는 것이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이것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고 성경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천사들도 갈릴리 예수님께서 가리라 하신 그 말을 전하고 이 여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에게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고하시고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지 않는 거예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끼리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짜고 여러분들을 죄도 없는데 죄를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핍박을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며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뭐 여러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그죠? 만약 찾아간다면 그래도 좀 꿈이 크신 분들은 로마 황제를 직접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정말 이 세상에 힘 있고 권위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길이 열렸으니까 로마 황제를 찾아간다든지 뭐 그게 아니더라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말했는데. 빌라도는 믿지 않잖아요. 그 빌라도 앞에서 보란 듯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구한다든지 아니면 산헤드린을 찾아가서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직접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십자가에 있을 때그 아래에서 조롱했던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죠.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원사역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만 세워져야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여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교회가 시작되도록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생애를 바라보면 이상한 것이 여러 개가 사실은 발견이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메시아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좀 사람들 앞에 뭔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심도 없이 그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성장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성장한 이후에도 달리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어떤 무슨 어떤 큰 행사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이상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정말 힘이 있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힘없고 참혹하고 흉물스러운 그 십자가의 참형틀에 달리시는 것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면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고 알리고 시장 같은 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여자들에게 보이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는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전혀 메시아답지 않고 그리스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반대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그 여자들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남다르게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정작 알아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뭔가 좀 더 이것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삶에서 좀 더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사람들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그 복된 것을 위하여서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이고 또 쉬운 것으로는 우리가 좀 더 돈이 내가 지금 수중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 크게나 작게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돈이 많이 있어도 내가 그 돈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게 다가 아니구나.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나 또 누구는 건강하다 싶습니다. 건강해서 120살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뭔가 편한 것이 없고 늘 고민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닥쳐서 그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건강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죠. 마음이 좀 평안하더라도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하고 골머리를 썩이면 그것도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한 것과 돈 버는 것,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씩 깨져감으로써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상당히 나랑 가까이 있었는데도 내가 보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든 생애들, 그 생애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갈릴리로 가시는 이 모든 모습들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대를 다 허물어뜨리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없이 다 무너뜨리고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내가 뭘 모르는 것이었을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오셨을까? 메시아가 누구일까? 그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결국엔 그 자리에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을 백지로 만든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가지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점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정답에 점차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이 땅에서 나에게 차를 사주시거나 집을 지어주시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된 문제를 위하여서 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그 사망과 진노와 저주에 있었던 나를 꺼내시고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그것이 보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전혀 보지 못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허황된 꿈들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전체적인 삶의 일련의 사건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그 중심을 보게 되는 거죠.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가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 사도들이 나오고 또 성도들이 나오고 그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그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고 그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죽음과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땅에 참된 가치와 그 무엇보다 부요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지난주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주일날 말씀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 같은 이야기를 하네. 그러나 같은 이 언의를 봐도 다 이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 이상한 목사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귀한 목사를 만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신자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하여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야만 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신자들은 자신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 아니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앵무새가 지저귀는 것과 같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암기하고 그것을 그저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정작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 부요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황제로 자리하고 우리는 그의 빌붙어서 뭔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뭔가 더 얻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이 많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과 소원을 더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전 인생을 그렇게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한 가지 목적, 정말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서 했는데 오늘날 신자들은 그 분명한 목적에 걸맞지 않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목적을 두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어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 부활하셔서도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있으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 물음 속에서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그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가장 그큰 가치와 그 무게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느끼고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정말 이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오셨구나. 그것이 정말 가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인생을 사시고 우리들과 동일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소원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방편으로 사는 모습은 예수님에겐 상당히 의아하고 이상한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을 또 그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그들의 증인된 모습을 좀 보도록 하죠. 그들의 증인됨은 항상 부활의 증인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 짓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 3장 15절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4장 32절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교독할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고 나누어 주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참 의미를 아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서 진정한 그 복음의 핵심과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그것을 그들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것에 대하여서 상대적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타난 결과들이 41절 40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다 같이 읽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를 아니까 자신들도 예수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그 상황을 오히려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들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낮고 낮은 땅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이 생애에 일련된 모든 사건들을 왜 행하셨는지 그 초점과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고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만 알고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차치해 두고 뒷전에 놓고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분명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